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혹시라도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벽에 콩하고 부딪히겠죠.
맞아요. 코피가 나고 이마가 찢어져서 피를 줄줄 흘리는데도 그 상태로 아주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길을 걷는 겁니다. 무슨 영국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스케치 같지 않나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놀랍게도 이건 1세기 유대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던 2000년 전의 텍스트입니다.
네,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을 23장과 24장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심층 분석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의 이면을 들여다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상처 입은 바리새인 이야기 같은 씁쓸한 유머부터 한 사회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메커니즘까지 다 파헤쳐볼 겁니다. 좋아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고대 종교 문헌을 떠올릴 때 기대하는 그 고상하고 점잖은 톤이 이 텍스트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읽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오히려 너무나 적나라하고 맹렬하죠. 정보과잉과 이미지 메이킹이 전부가 되어버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자료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옛날 문헌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시스템이 언제 우리를 배신하는가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바로 그 비판의 수위였어요. 텍스트가 워낙 거칠고 신랄하다 보니까 사전 지식 없이 읽으면 자칫 유대교 전체를 향한 혐오 발언이나 반유대주의적인 공격으로 오해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텍스트의 표면적인 분노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오용된 적이 많았고요.
하지만 1세기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던 진짜 혐오 발언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중에 조세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 조세푸스 유명하죠.
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인 아피온 같은 사람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들은 원래 나병에 걸려서 이집트에서 쫓겨난 자들, 이런 식의 모욕말이죠.
와, 진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네요.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깊숙한 곳에서 황금 당나귀 머리를 숭배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가해진 진짜 반유대주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맹렬한 비판은 그런 종류의 공격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판은 철저하게 유대사회 내부의 자정작용, 그러니까 일종의 집안싸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집안싸움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라 같은 진영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당내 경선이나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전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나 종교적 지형을 보면 그런 거친 수사가 놀라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부패를 피해 광야로 나가서 그 사해 문서를 남긴 쿰란 공동체를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 심지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중이라는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였죠.
와, 사탄의 회중이라니. 진짜 자비가 없네요. 살벌합니다, 아주.
게다가 구약 성경의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도 기득권을 향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 역시 그 선지자들의 전통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타락을 가장 날카로운 언어로 도려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건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회적 위치였어요.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권력을 독점한 거대한 기득권층을 막 떠올리게 되잖아요.
대중매체에서도 보통 그렇게 많이 묘사하죠.
네, 그런데 1세기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통틀어서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룹이었죠.
게다가 대중적으로 지지도 되게 많이 받았고 도덕적 기준도 꽤 훌륭하다고 나오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과 겹치는 부분도 엄청 많고요. 도대체 이 소수 엘리트들의 어떤 점이 예수님의 영린을 그렇게 건드린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명예라는 사회적 화폐에 집착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독한 위선 말이죠.
아, 명예와 위선이요?
네. 당시 지중해 세계는 명예와 수치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했던 사회였습니다. 대중에게 존경받는 6천 명의 소수 엘리트라는 위치는 그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권력을 쥐어주었거든요.
아, 사람들의 시선과 찬사에 취해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율법을 기리기 위해 이마나 팔에 묶는 가죽상자인 성구함을 남들보다 유독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눈에 잘 띄게 하려고요?
그렇죠. 겉옷단에 다는 술도 땅에 막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뜨렸고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성공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막 수억 원짜리 한정판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아이고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하고 막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걸 엄청 즐겼다는 거네요.
네. 연회나 회당에서도 항상 상석을 차지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명예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까지 맹렬하게 분노하실 일이 아닐 텐데 그 이면의 위선이 진짜 문제였던 거겠죠. 제가 보기에 그 위선의 결정판은 바로 11조 문제에서 폭발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11조 강박이 대단했죠.
아니 텃밭에서 키우는 박하, 회황, 근채 같은 그런 아주 작은 허브 이파리에 무게까지 달아서 정확히 10분의 1을 바쳤다는 대목을 읽고는 저 진짜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굉장히 철저했죠.
심지어 시장에서 산 식재료가 이미 11조를 낸 건지 약간 불확실하면 혹시라도 율법을 어길까 봐 자기가 한 번 더 11조를 냈다고요. 이 정도면 진짜 초특급 깐깐한 바리새인 아닌가요?
그 지독한 강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11조 자체는 농산물로 성전을 유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을 향한 배려보다는 눈에 보이는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향신료 씨앗의 개수까지 세는 그 철저함 이면에 정작 율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은 완전히 내다 버린 상태였죠.
와, 제일 중요한 걸 버렸네요.
네, 이건 구약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한 그 핵심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키너 박사님은 이 상황을 신학생의 오류에 비유하시는데요.
신학생의 오류요? 그게 어떤 건가요?
성경에 쓰인 고대 헬라어 문법이나 단어의 형태소 분석은 막 완벽하게 해내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과 성령의 삶은 단 하루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지식 말입니다.
아,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네요, 진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사회생활이나 어떤 전문 분야에서 그런 디테일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건 엄청난 찬사를 받는 능력이잖아요.
네, 섬세하다고 칭찬받죠.
저는 이 11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현대 직장 생활이 딱 떠올랐어요. 마치 어떤 중간 관리자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셀 테두리 굵기나 폰트 크기를 맞추는데 3박 4일을 밤새워 매달리느라 정작 그 프로젝트 자체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그 거대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상황 같달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기 만족이 오히려 진짜 중요한 진실을 가려버리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가?
네, 왜 그런 걸까요?
규칙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잣대로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고 선을 긋죠.
아,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종교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억압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나무의 이파리 개수를 세느라 거대한 숲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위선의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은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시 청중들의 뇌리에 평생 박힐 만한 기발하고 충격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던지십니다.
네, 아주 시각적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영국 코미디 스케치를 언급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비유들은 거의 고대 스탠드업 코미디 수준으로 블랙 유머가 넘쳐나더라고요.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구절이 대표적이죠.
그 구절은 당시 언어의 리듬을 살려서 읽어보면 그 춘재성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낙타는 감라이고 하루살이는 칼마입니다.
와, 발음이 거의 랩에서 라임 맞추듯이 비슷하네요. 감라 그리고 칼마.
네. 일종의 언어 유희죠.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곤충이 빠진 음료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음료를 마실 때 아주 미세한 체를 받쳐서 렌틀콩보다 작은 곤충까지 철저하게 걸러냈습니다.
진짜 깐깐하네요.
작은 칼마, 그러니까 하루살이 한 마리라도 삼킬까봐 전전긍긍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부정한 동물인 감라, 즉 낙타는 채로 거르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린다고 조롱하신 겁니다.
와, 청중들은 이 시각적 과장법을 듣고 완전 박장대소했겠네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방사성 폐기물을 맨손으로 집어삼키기 직전을 손에 있는 세균을 99.9% 없애겠다고 완벽하게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는 꼴을 보는 것과 같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겉보기엔 위생과 디테일을 엄청나게 집착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 거죠.
그 썩어 문드러진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유명한 잔과 대접, 그리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 잔과 대접이요?
당시 바리새파 내부의 양대산맥이었던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서는 아주 진지한 신학적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설거지를 할 때 잔의 겉을 먼저 닦아야 정결한가? 아니면 속을 먼저 닦아야 정결한가를 둔 논쟁이었죠.
세상에, 설거지 순서를 가지고 당파가 나뉘어서 싸웠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그들에게는 정결법이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의 겉을 어떻게 닦을지 토론하지 말고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찬 너희 내면의 속부터 먼저 닦으라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속이 썩었는데 겉만 닦아서 뭐 하냐는 거군요.
그렇죠. 이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죠.
회칠한 무덤 비유도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순례객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유대 율법상 시체가 있는 무덤을 스치기만 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아, 정결법상 시체랑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네, 평생을 벼르고 온 유월절 여행이 길가에 무덤을 잘못 밟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봄이 되면 순례객들이 실수로 밟지 않도록 무덤 겉면에 하얗게 회칠을 해서 경고 표시를 했습니다.
아, 저는 그제 겉을 하얗고 예쁘게 꾸미려고 칠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시체가 있으니 피하시오라는 일종의 위험 표지판이었군요.
바로 그 지점이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무덤 겉은 하얗게 칠해져서 햇빛을 받으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와 온갖 불결한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대중들에게는 거룩하고 흠없는 멘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썩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비판이네요.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위선과 율법주의에 전염되어서 영원히 부정해지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함의 수호자라 밀었던 이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걸어다니는 무덤이었다는 선언이죠.
정말 압도적인 비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손 씻는 순서에 집착하고 박하의 무게를 재는 이런 쪼잔한 율법주의가 대체 어떻게 역사적인 대량 학살과 도시의 멸망이라는 그 끔찍한 비극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텍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막 피비린내 나는 살인 이야기로 급선회하잖아요.
네, 율법주의와 위선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으로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함은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을 낳게 됩니다.
아,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요?
네. 극률이 사라진 종교적 열심은 곧 광기가 되죠. 예수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 희생자 아벨부터 역대하 24장에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 사가랴를 언급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진실을 말하다가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역사를 끄집어낸 겁니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가랴가 흘린 피가 성전 바닥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훗날 바빌론의 장군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수많은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학살할 때까지 그 핏빛 분수가 멈추지 않았다는 끔찍한 전설이 있을 정도죠.
너무 끔찍하네요. 핏빛 분수라니. 무자비한 종교적 열심이 결국 자기 파괴적인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군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듯 너희도 그 피의 잔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아주 두려운 경고죠.
즉, 그들의 맹목적인 오만함이 결국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적 범죄로 이어질 것을 예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마침내 그들의 자랑이자 세계 중심이었던 성전을 향한 파괴 예언으로 치달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롭고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금으로 덮인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고요. 기초를 이루는 돌 하나의 무게가 수백 톤에 달하기도 했죠.
수백 톤이요? 와.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뉴욕 맨해튼이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는다는 말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언은 정확히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보니까 정확히 이 세대의 타임라인 안에 들어맞네요. 그런데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 스스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까 언급했던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서기 66년에 긍휼을 잃어버리고 율법적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 애국주의자들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열심당원들이죠.
네, 그 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는 동족 제사장들을 성전 한가운데서 무참히 학살해버립니다. 신성한 성전 바닥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흘린 피로 흥건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멸망을 부르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선 끔찍한 시작이었습니다. 내부의 종교적 부패와 타락이 극단적인 맹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셈이죠.
진짜 끔찍한 비극이네요. 그런데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토록 무섭게 심판을 경고하고 독설을 쏟아내던 예수님이 갑자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면서 깊이 탄식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분노의 끝에 있는 건 결국 버림받은 사랑의 슬픔이었어요.
구약 에스겔서를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매서운 비판과 끔찍한 심판의 예고 기저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끓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랑이 닿지 않았을 때 터져나오는 깊은 애통함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우리는 40년 뒤에 벌어질 성전 파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언제 무너질지와 세상 끝의 징조요.
네, 이 웅장한 건물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역사적 사건의 시점.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인류의 최종 결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타임라인, 즉 1세기의 사건과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어떻게 연결해서 대답하신 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무슨 특별한 징조를 찾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위험한 접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을 구약 선지자들의 거시적인 화폭과 연결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선지자 요엘은 당시 이스라엘에 닥쳤던 끔찍한 메뚜기 때 재앙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것을 통해 먼 미래에 닥칠 인류 최후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아,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언한 거군요.
네. 가까운 미래의 국지적인 심판이 먼 미래의 우주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 역시 그 자체로 끔찍한 역사적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끝이 어떠할지를 비춰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40년 뒤의 재앙이 인류 전체를 향한 마지막 심판의 아주 생생한 예고편, 트레일러 같은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재난들은 그저 재난의 시작일 뿐 특별한 시간표를 알려주는 비밀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니까요.
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특별한 표적을 계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 자체가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징조라고 못 박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인들을 계산해서 아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슬슬 짐을 싸고 준비해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와, 이미 늦었다고요?
종말의 시간표를 풀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일상의 실천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신 겁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요. 이것은 그저 2000년 전 먼지 덮인 중동의 한구석에서 벌어진 바리새인들의 실패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죠, 사실.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완벽한 잣대를 만들어가는 청취자 여러분과 저 자신을 정면으로 비추는 서늘한 거울입니다.
뼈아픈 현실이죠.
성경의 교리와 전문 지식은 누구보다 빠삭하게 꿰뚫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담긴 연민의 정신은 잃어버리는 것. 내 커리어의 성공 지표와 통장 잔고 혹은 종교적인 헌신도는 엑셀표처럼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정작 내 옆에서 상처받고 있는 동료나 가족을 향한 긍휼은 까맣게 잊고 사는 것. 우리가 비웃었던 그 1세기의 위선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아주 세련된 형태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그 규칙과 성공이라는 잔의 겉면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썩어가게 만드는 회칠한 무덤의 겉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텍스트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허브 잎사귀를 하나의 무게까지 재어가며 완벽하게 규칙을 지키려 했던 엘리트들이 정작 그 율법을 처음 만드신 분의 진짜 마음은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이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너무나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 수많은 규칙들과 성공의 지표들, 즉 아주 작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한 당신의 그 철저함과 완벽주의가 혹시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이자 사랑이라는 거대한 낙타를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당신의 눈을 겹겹이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거운 질문이네요.
당신의 삶이 담긴 그 잔, 지금 그 잔의 속은 어떤 상태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서늘하고도 놀라운 통찰을 꼭 씹어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